예, 오늘 마태복음 79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요, 되게 긴데요. 중간부터 3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한절한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누군가에게 비유로 말을 한다면 그 목적은 대부분 더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자들만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비유를 통해 분명한 구별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하심은요, 산상수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민사상에 젖어서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히 나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해왔던 12장에서는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공격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그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는데요. 12장 마지막에서 주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반대편에, 바리새인의 반대편에 있음을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악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드러냈던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심으로 구원받을 자임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저들이면 주님께 저런 인정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동의할 만한 그런 자들이었냐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게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 대척점에 서 있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모두들 이 바리새인들을 떠올렸을 만큼 아주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제자들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12장이 마쳐지고요. 이제 13장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날과 같은 날에 주님은 바닷가에 나가셨고 모여든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으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3절까지 읽으면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 날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12장과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이 13장의 내용은 그 당시 거기 있는 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12장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서 해변까지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요. 주께서 해변에서 첫 번째로 전해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사실 바로 이 비유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왜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비유가 나오고 그 후에 해설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나온 이 비유를 우리가 읽어 나갈 건데요. 이 읽어 나갈 때 한번 이 머릿속으로 이 비유의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3절 4절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죠. 근데 뿌리다 보니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라고 해석된 단어는 이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 밭둑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밭두렁이라고도 하죠. 밭둑. 예. 여러분 그런 밭둑이 주로 어떻습니까? 농부가요. 일하면서 그 위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겉면이 맨들맨들하고 딱딱하게 다져져 있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들이 와서 위에 놓여져 있는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5절인데요.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5절, 6절이죠. 여기서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에는 보면요. 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밭이라는 단어 없고요. 그냥 큰 돌, 큰 바위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아주 큰 암반 위에 이제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일단 흙이 있긴 있죠. 흙이 있긴 있으니까 곧 싹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해가 돋을 때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 깻잎을 옮겨 심었는데요. 거름 있는 땅에 잘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은 이 햇빛 아래서 바짝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가서 물 주고 햇빛 비치지 않게 위에 판자 같은 거 덮어주고 이랬는데요. 이제 며칠 후에 뿌리가 잘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도 좀 잘 자라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한 이 식물이 태양 아래서 얼마나 이 무력하게 말라버리는지를 봤습니다. 예. 비유를 설교하기에 아주 좋은 시청과 교육을 했죠. 자,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지금 저희 집에 옮겨 심은 깻잎보다 더 약하게, 예, 씨앗에서 그냥 조금 싹이 난 정도인 것인데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완전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입니다. 7절인데요.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여기서 이 가시 떨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인데요. 아주 생존력이 강해서 이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심은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아주 방해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가시 떨기니까요. 예, 씨앗이 그 사이로 이렇게 흘러 떨어져가지고 땅에는 분명히 떨어지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싹이 자라려고 할 때에 가시 덤불 때문에 햇빛을 못 받고 물도 충분히 흡수를 못해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주님께서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뿌리내기 힘든 이 밭둑 위에, 덜어는 안반 위에, 덜어는 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 경우는 달랐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번엔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히 앞에 셋과는 다른 결과를 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해주신 비유이고요.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제자들이 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잘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 안 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들을 자가 듣게 하고 못 들을 자들을 못 듣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요. 이제 18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즉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런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몰랐던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고 듣는 자는 매우 복된 것인데, 그런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알아들어라, 이해해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요, 사실 원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입니다. 그냥 씨 뿌리는 행동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가 주제인 비유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정한 제목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정하신 제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뭐 한글 번역대로 이 씨 뿌리는 것에 중점을 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겠죠? 그리고 씨가 뿌려지는 그 네 가지 땅에 중점을 둔다라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가 주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제목을 지으면 뭐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렇게 제목을 직접 밝히실 정도로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요, 먼저 머리에 염두를 해두시고 주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에 쓰인 이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씨앗은, 예,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씨앗은 천국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농부가 천국 말씀을 뿌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말씀을 뿌리는 농부니까 여기서 농부,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즉,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시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으며 악한 자, 그 사탄은 마치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는 것처럼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뿌리신 이 천국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 번 받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그냥 외국어 듣는 것처럼 아예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받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음에도 사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접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정확한 예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를 요즘 상황으로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그 복음의 내용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이는 다르죠. 다 다르지만 복음을 듣고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듣고 이해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꾸준히 복음을 선포해온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이 정도 되는 분이라면 복음을 아주 잘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요새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분은 그때까지 설교들을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을 알아듣고 머리로 이해했지만 정말로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눈을 띄워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도 사실은 못 알아들은 거죠. 수많은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풍부해서 박사학위도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도 남아 보이는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급한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이렇게요. 정말로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력으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 길가와 같이 말씀이 머리 위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믿음의 3요소 뭡니까? 지정의 중에서 특별히 지가 열려지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보면요. 20절과 21절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그 위에 주님의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설명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큰 돌, 그 큰 안반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를 못해서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드러난 이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3요소 중에 정,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주 감격하며 그 말씀을 마치 가슴으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했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청년들 중에 마치 이 세상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 같이 행동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뭐 매번 무슨 일만 있으면 간증 멋있게 하고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죠. 근데 가끔 들리는 소식은 그러다가 그들 중에 몇 명은 어느 순간 시들하더니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예들을 한두 가지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주 열정적이어서 교회에서도 아주 중추적인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는 것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들은 분명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크게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 열정이 넘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감격 가운데 받은 말씀은 전혀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각자 마음에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큰 바위들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위가 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근데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이 마음의 바위는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위가 뭐다라고 딱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즉시 기쁨으로 감정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각자가 가진 그 마음의 바위들 때문에 그 첫 감정이 정말로 믿음에서 터져나온 참된 감정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없이 바위 위에 겨우 싹이 터 있다가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에서부터 터져나온 참된 감정이 아니고 태양이 내리쬐거나 태풍이 몰아치면 넘어지고 마는 순간적인 감정에서 끝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 중인 이 지정이 중에서 정이 잘못된 케이스를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요.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씨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시떨기 아래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싹을 틔우게 되죠. 그러나 가시떨기는 그 싹이 자라나는데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염려와 유혹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자라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해도 세상이 주는 이 가시떨기들은 그 의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느 누구라도요, 절대 자기 의지로는 그 세상의 가시떨기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견고한 가시덤불에 덮여서 열매 맺기는커녕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염려와 유혹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성도도 여전히 부족해서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런 염려와 유혹이 올 때 참된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왜 성도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참된 의지를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비유는요, 사람의 의지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중에 참된 의지가 결핍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께서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시는데 그 천국 말씀을 듣고도 더러는 이해하되 깨닫지를 못해서, 더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되 참된 감정으로 뿌리 내리지를 못해서, 더러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참 의지를 발휘하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해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에 의하면요, 잘못된 지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과 매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된 감정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만 보고 아주 신나서 쫓아다녔던 무리들과 매치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의지로 반응한 사람들은 아직은 이제 주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올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재물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전하시는 이 좋은 씨앗, 천국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그 한계를 도저히 스스로 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앞선 이 세 가지 땅의 상태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어떤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밭둑처럼 단단히 굳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바위도 없어서 잘 뿌리 내릴 수 있었고요. 가시떨기도 없어서 잘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세 유형의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진 부족한 점들, 땅이 너무 딱딱해서 밑에 바위가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져서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을 수가 없었는데요. 반대로 이 마지막에 나온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좋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를 제대로 받아서 결국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에 셋과 마지막 한 명은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일단 이 정리되지 못한 땅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안 좋은 요건들이 그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싹을 내기도 어렵고 잘 자라기도 어렵고 열매 맺기도 어렵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굳게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좋은 땅, 옥토는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믿음으로 족족 받기 때문에 그에 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기를 좋아합니까? 결국 땅이 어떠냐에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는 옥토와 같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적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이제 앞으로는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라는 그러한 결론을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길가, 돌밭 위, 가시떨기 아래 있던 그 땅이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들이 게을러서였습니까? 그 땅들이 땅의 역할을 못해서였나요? 아니죠. 이 비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던 게 뭐냐면 일단 땅의 씨앗이 닿고 방해받지만 않는다면 그 씨앗은 잘 자랄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땅들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고유의 장애물에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가는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게 너무 탄탄히 눌려있는 그러한 장애물에 막혀 있었고 돌밭은 그 씨앗이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그 아래 큰 바위라는 장애물에 막혀 있었고 가시떨기는 그 씨앗이 아무리 잘 자라려고 해도 촘촘히 가리고 있는 가시덤불이라는 장애물에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애물들은 씨앗이 제대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게 아주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각자 땅들이 노력을 안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각각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장애물들은요, 마음먹고 노력한다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각자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각각 당들은 아무리 마음먹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절대 자기가 스스로를 옥토로 바꿔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땅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열매 맺읍시다라고 결론을 낸다라면 그것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땅은요, 그저 자기의 존재에 맞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이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의 존재. 이들의 존재는 왜 그렇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들은 시작부터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땅을 생각해보면요. 사실 땅은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 손길이 닿지 않은 땅, 허허벌판, 광야는요. 그렇게 황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럼 반대로 마지막으로 나온 옥토는 왜 그들과 다르게 옥토인 겁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자, 농부가 그 길가, 돌밭, 가시덜기, 뚜성인 그 땅을 어느 날 옥토로 경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는 모든 땅이 그냥 그런 황량한 광야 같은 땅이었었는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 땅을 고르고 돌을 걸러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옥토로 만든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옥토는 옥토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땅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같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었던 황량한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길가의 단단한 흙과 같은 마음을 다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강한 바위를 뽑아내시고 겉에 있는 수많은 가시덤불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천국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시는데요. 성도는 그 말씀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서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황량한 광야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옥토가 되어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옥토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이죠. 주인공은 씨를 뿌리시는 농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다시 12장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2장 마지막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머니이며 동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아직 아무 잘한 것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럼 뭐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농부이신 주님께서 황량한 광야 같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경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농부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농부께서 그들을 옥토로 만드셨고 만드시고 계시며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 비유의 첫 번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농부가 선택한 자들이 드러나가는 것이며 농부가 그들을 결국 그에 합당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버려야 마땅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크신 일을 이루셨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이시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죄인인 나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정말로 감사와 찬송을 늘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새 땅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옥토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씨앗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를 늘 다듬으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돌들과 가시덤불을 늘 제거해 주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 더욱 풍성히 맺으시는 그 복을 누리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옥토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의 지식과 부족한 감정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여러 가지 불신앙의 돌과 가시들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그러한 장애물을 다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자녀들 다 되도록 정말 그 사실이 매 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